저희 모두는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슬픔과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절망의 눈물이었을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지, 또 내가 악하지만 내가 왜 형통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느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인생에 쌓이다가 쌓이다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처럼 울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울지 말라. 이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천사의 위로금 아니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느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이것이 안팎으로, 보통 이 당시에 두루마리에는 한쪽으로만 쓰여져 있는데 안팎으로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인간의 역사를 다 담고 있으면서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우주의 제일 큰 불과 사이가 담긴 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정체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애가와 탄식이 재앙의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나타내고 있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실제로 이 인을 뗀 후에 6장 이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이 두루마리는 심판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뒷부분에 주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서라고 말하면서 이 두루마리는 심판뿐만 아니라 구속, 구원과 관계된 두루마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이 구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인으로 봉하여진 편지는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소유권의 권리의 증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상속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인을 뗄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 혹은 혈통을 계승하는 그 사람밖에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요약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두루마리인데요.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우주 전체에 해당하는 심판의 선언문이고, 또 교회를 향한 구속의 완성을 뜻하는 문서이고, 신인류에게 내려지는 약속하는 영원한 기업의 상속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두루마리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하늘 재판소에서 외치기를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나라의 이 재판소, 재판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지를 온 천하에게 이르러서 묻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심판과 구속과 그리고 상속의 자격에 관한 것이라면 인을 뗄 사람은 온 땅을 심판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온 땅에 죄를 사할 정도로 거룩한 분이어야 되며, 세 번째로 온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적개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혈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하늘 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하늘 위 그리고 땅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 죽은 사람들,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고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세계를 다 봤을 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인을 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상속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간디가 부활을 해도 부처가 부활을 해도 모하마드가 부활을 해도 그 누구도 이 능력과 성품과 혈통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의 이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한이 웁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역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벨과 함께 땅에 묻어진 수많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심판이 없고 역사를 지배했던 약육강식의 원리가 절대적인 원리가 됩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고 상급이 없기 때문에 욥의 아픔이, 요셉의 아픔이,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가 되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도 종결이 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울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참 악한 사람이 많은 것을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칼이 나를 꿰뚫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못해서 5번이나 나를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다 파헤쳤던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고 그 화가 풀리지 않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만 자매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정확한 시선이 언젠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매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정확하시다면 자매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꿰뚫리는 그날에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의인이 위로받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대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염소가 나타나고 행위대로 양이 나타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의인으로서 그 행위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죽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의로움이 내 위에 겉옷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요한처럼 이렇게 슬프게 울 자격이 있습니다.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기를 마라나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촉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요한처럼 울 자격을 갖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아래 덮여지고 나의 모든 더러움들이 씻겨지는 그날에 내가 5절에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이 표현을 쓰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한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통의 이 후손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사자처럼 강하고 왕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예언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 한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두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와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으니라는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그 힘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심판할 권세와 구원할 능력을 동시에 갖춘 분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면서 요한의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역사의 절정에 있어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클라이맥스에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뭔가 기대와 다릅니다. 늠름하게 어떤 유다의 사자가 위엄 있게 나타나서 그 인을 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그제서야 왜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는지 이제는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유다의 사자처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온 땅을 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한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자가 다스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권력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순결하며 겸손하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인격과 거룩함을 감당하신 분이어야만 자비와 인애로 온 땅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언약적으로 약속되어진 이 혈통적인 자격도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 자격이 흘러넘칩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완전 숫자 7을 사용함으로써 일곱 개의 인을, 그 완전한 비밀을 일곱 개의 뿔과 눈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께서만 이것을 떼실 수 있기에 이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자요,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러 나오셨는데 아주 당당하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우물쭈물 이 심판대, 이 천국의 장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앞당겨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울음이 그치고, 그래서 우리의 울음도 그칩니다. 합당하신 그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요? 역사의 주관자가 정해졌고 그 심판자가 동시에 구원자이시고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분이 이제는 나의 영원한 유업과 기업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분이라면 영원히 살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세 명이 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먹으면서 굉장히 밝고 힘차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is is the best day ever. 태어난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또 아이스크림을 줬거든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근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This is a great day. 내가 best day 아니냐고, 그러니까 great day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쩌면 아픔을 느끼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또 엿보면서 어쩌면 this is a great day가 어쩌면 this is nice 괜찮네 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고, 언젠간 우리 아이들의 눈물도 아버지를 향한, 나를 향한 원통함 때문에 두루마리에 우리 아이의 눈물도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요한처럼 눈물을 머금고 있을 날이 곧올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어쩌면 그 눈빛에서 열정이 흐려지고 아픔을 많이 보고 인과응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혹은 인과응보가 너무나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눈빛에서 열정이 사라지는 그 세월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ancient, 태고적부터 있었던 존재고, 모든 역사의 아픔을 보셨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모든 아픔들, 모든 사사기와 그리고 왕의 기록들과 역대를 보면서 정말 인류가 타락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다 보면서, 그렇지만 그 눈은 불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월을 관찰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의 눈은 마지막 장면 때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서 This is the best day ever. 여전히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의문과 억울함과 이루지 못한 소원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태고적부터 계셨지만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시는 그분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아픔이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KGPC 성도님, 울지 마세요. 그가 죽임을 당하셨고, 그가 죽임을 이기셨고, 그가 심판자가 되시며, 그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영원히 다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